마태복음 1번 메시지 왕의 조상들과 신분 첫 번째 소개의 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인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으며 둘째 부분인 신약에서 그분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 안에 계시는 동안 아들은 사복음서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부활 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 영으로 말씀하시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은 바로 우리에 대한 아들의 말씀하심, 즉 우리로 그의 몸이요 그의 표현인 교회가 되도록 생명과 만유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인격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오실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실이라고 예언되었던 그분이 신약 안에서 오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 안에 포함되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표현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성약들은 사실상 하나로 우리의 생명이신 분의 인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여는 말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첫 페이지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거기에는 발음하기 어려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는 신약의 첫 부분입니다. 어떤 책이나 시작하는 말과 마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대할 때 마태복음 1장의 첫 부분을 건너뛰어서 18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 풍성한 부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 구약 전체에 대한 하나의 개요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처음 10장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전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그림. 우리는 신약에 관하여 한마디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단순히 한 인격에 대한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 인격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둘 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데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이요 그분은 노예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의미심장하고도 분명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라톤과 공자는 두 위대한 철학자들이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간단한 말들이요, 짧은 문장들, 곧 나는 이다, 나는 그 무엇이다, 나는 이다 이지만 위대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중 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 정신병원에 보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지. 한 분에 대한 내 전기들. 예수는 만유를 포함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방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가 누구이며 어떠한 분인가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누가 자신에 대한 네 권의 독특한 전기를 썼습니까? 신약은 짧은 책이지만 한 분에 대한 네 전기들, 곧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말하는 네 권의 책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네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앞, 뒤, 좌우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앞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은 나의 얼굴에서 일곱 개의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에게서 돌아선다면 모든 구멍들은 사라집니다. 나의 우편에서 당신은 조그만 한 개의 구멍을 볼 수 있으며 나의 좌편에서 또 하나의 조그만 구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형상에 대한 정확한 사진을 가지려면 당신은 모든 방면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최소한 네 주요 방면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만유를 포함하시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하시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기들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다른 방면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각 저자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전기를 썼습니다. 마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원래 요한은 평범한 어부였지만 결국에는 매우 나이 많은 체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전기를 썼습니다. 이 사신 인격은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확산.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분의 확산입니다. 그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뻗어나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한 분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우리는 이 놀랍고 우주적이며 위대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의를 제공하는 모든 서신서들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인데 이것은 우주적인 사람인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약의 완성인 계시록을 갖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몸, 그리스도, 즉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그의 모든 지체들과 합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사복음서의 순서. 사복음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복음서를 안배했다면 나는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놓았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으로 읽어나갑니다. 인간의 관념은 신성한 관념과 정반대입니다. 신성한 관념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의 생각은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신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시작했을 텐데 이는 요한복음이 매우 놀랍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후에는 누가복음을 읽었을 텐데 이는 누가복음이 구원에 대한 많은 경우를 말해주는 구원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마가복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짧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데 이는 마태복음이 너무 어렵고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입니다. 1장만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13장에 있는 비유와 24장과 25장에 있는 예언들 또한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인 5장, 6장, 7장은 특히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오른뺨을 칠 때 나는 당신에게 왼뺨을 돌려댑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나는 십리를 갑니다. 당신이 나의 겉옷을 취하면 나는 나의 속옷까지 당신에게 줍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모든 것이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은 좋아하지만 마태복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맨 처음에 놓으셨습니다. 일반적인 대요. 성경의 모든 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대요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의 대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신 구주가 되기 위하여 성육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중심 사상. 성경의 모든 책에서 우리는 또한 중심 사상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왕, 침례주는 이, 빛, 선생, 치료자, 죄를 사해주는 이, 신랑, 목자, 친구, 지혜, 안식, 더 큰 성전, 참 다윗, 안식일의 주인, 요나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크니, 씨 뿌리는 자, 씨 먹이는 자, 떡, 상아래의 부스러기,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를 위한 반석,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 왕국을 세우는 분, 지금의 모세, 지금의 엘리야, 머릿돌, 주, 부활하신 분, 권위를 가지신 분, 부활 안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등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풍성한지,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보다 더 풍성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33 항목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하며 그분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상태가 아닌 부활 안에서 이 모든 항목들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볼지어다 이 시대가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끝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지. 왕의 조상들과 신분, 그분의 족보.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만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가 왕가에 합당한 후손이며 왕좌의 합법적인 계승자임을 말해줍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자기의 근원과 혈통을 말하는 족보가 필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를 하나에 합당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를 합당한 사람으로 제시하기 위하여서도 족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노예로서 노예로 팔린 사람으로서 묘사됩니다. 노예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마가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에게는 시작이 없고 혈통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이 그분의 족보에 대하여 말했다면 우스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자서전을 얼마나 많이 썼든지 간에 족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두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겠지만 이 족보들은 결국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분이 놀라운 분임을 봅니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분은 너무 놀라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혈통.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의 족보에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지 모르나 이 족보에는 그러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족보는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너무나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혈통입니다. 예수의 혈통은 그분이 연합, 곧 놀라운 연합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혈통에서 우리는 신성한 존재와 매우 많은 인간들, 즉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의 연합을 갖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이 단지 인명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열조들, 이들은 열조들, 즉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4세대를 이룹니다. 열왕들, 이들은 왕들로서 14세대를 이룹니다. 일반인들, 포로된 자들과 회복된 자들. 그리스도의 혈통은 단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일반인들, 즉 마리아와 요셉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혈통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족장들이나 열왕들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또한 한 무리의 일반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람들, 곧 왕족에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작은 사람들에게도 속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한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 혈통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혈통은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간략한 기록 안에서 우리는 사로잡혀간이라는 말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의 근원인 바벨로부터 부르심받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뒤로 물러나 타락한 자들도 포함합니다. 아마 5년 전에는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오늘은 뒤로 물러난 자일지도 모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혈통은 당신을 포함합니다. 이 혈통은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왕인 여고냐를 포함합니다. 당신은 결코 폐위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서 당신은 폐위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당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지만 당신은 기꺼이 원하지는 않았어도 돌아갔으며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이 심지어 타락한 사람들을 포함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포로 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이름, 곧 스룹바벨이라는 회복의 이름을 갖습니다. 많은 포로된 자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부르심받은 이들과 타락한 이들과 회복된 이들을 포함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먼저 당신은 부르심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타락했으며 마침내는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었고 여고녀가 되었지만 오늘은 수르바벨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르바벨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이요, 회복된 자들입니다. 네 명의 재혼한 여인들.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은 결코 여자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단지 남자의 이름만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족보 안에 다섯 명의 여인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다섯 여인들은 네 손가락들처럼 넷이 한 무리이며 다른 하나는 홀로 있습니다. 이 다섯 여인들 중에서 넷은 재혼했으며 넷 중 하나는 창녀였습니다. 이 신성한 기록은 사라나 리브가 같은 좋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신성한 기록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기록은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녀의 역사만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다말의 역사를 압니까? 그녀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이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라합으로서 여리고의 창녀이며 세 번째는 룻으로서 모압인이었습니다. 모압인은 10대까지 주님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압인은 롯이 자기 딸에게서 난 모압의 후예들입니다. 네 번째 여인은 바세바로서 다윗이 살해한 우리아라는 이름의 가나안인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왜 이 간단한 기록에서 이 모든 여인들을 언급합니까? 이는 그들이 우리의 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여인들보다 매우 깨끗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근원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혈통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참으로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넷이라는 수는 온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더러우며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통의 일부입니다. 만일 성경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들이 없고 우리가 그분의 전기를 썼다면 우리는 감히 이러한 방법으로 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순한 할머니들을 숨겼을 것이며 사라와 리브가 같은 좋은 할머니들의 이름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라와 리브가 또는 모든 좋은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이 불순한 사람들은 포함했습니다. 만일 이 신성한 기록이 불순한 사람들의 이름이 없이 선한 여인들의 이름만 나열했다면 나는 현재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의심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상황을 보라. 매우 깨끗한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신은 매우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혈통은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실상 좋은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합니다. 한 처녀. 네 명의 재혼한 여인들 외에 한 처녀가 두드러지는데 곧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좋고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이 책에 언급된 모든 사람의 혈통이 예수를 제외하고는 죄인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세 주요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왕국을 상속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지혜의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갖고 계시며 지혜의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이가 계셨고 그분은 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말도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스도는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계보의 책은 그리스도가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 다른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일 것이라는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에게는 또한 세 가지 주요 방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모든 민족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그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부활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신부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들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죽음에 이르도록 드려진 다음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자신의 신부를 영접하실 약속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으로 예표된 성령은 영적이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리브가를 그녀의 하늘에 속한 이삭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신부를 영접했으며 다윗의 아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부는 성전이요, 성전은 신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들이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며 장래에 그분은 신부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지혜를 말하셨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나라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모든 여섯 방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리스도가 왕국을 상속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들이시고 부활하셨으며 지혜의 말씀을 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계시며 신부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히 참 이삭이요 참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축복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분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가져오십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그분은 유대인을 위한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가 단지 다윗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은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은 삼일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 영이었으며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영을 가지며 삼일 하나님 안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